손에 힘을 주면 저절로 뱃속 깊숙한 데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이게 0.03초 내가 행동을 예측해서 선행수축을 하는 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깊은 데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고
자동으로.
그럼 이 속근육을 강화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속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코어 운동하고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코어 운동하면 강화가 되는데 그 겉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세게 같이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허리 힘은 더 많이 가요. 허리에 훨씬 더 큰 힘이 가버린다고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의 자랑, 북 언더스탠딩 시간입니다.
네, 오늘 모시는 분은 사실은 뭐 저희가 북 언더스탠딩에 소개해드리는 코너 중에는 사실 책 자체가 뭐 재미있거나 읽을 만한데 뭐 벽돌책이어서 다 읽기는 그런데 읽고는 쉽고 뭐 주로 이제 그런 책들을
그런 용도가 많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요 분은 책 소개보다는 사실은 좀 그 제가 이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요분한테 좀 이렇게 자세히 얘기는 듣고 싶은데
이렇게 사심이 껴있어 사람이
핑계가 없어가지고 마침 책을 내셨다고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북 언더스탠딩으로 그냥 모셨습니다.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 모시고 제대로 네.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세길병원 이대영이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허리와 관련해서 제일 궁금한 게 허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그럼 평소에 허리를 잘 쓰는 게 중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많이 걸어야지 1번
예, 예.
뭐 아니면 좀 뛰어야지 아니면 뭐 허리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지 뭐 그 정도
예예예 예, 예.
그 좋은 방법입니까 이상한 방법입니까?
아,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다 맞는 말인데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이준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아까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네.
의학의 발전에서 알츠하이머는 언제 극복될지 모르겠지만 협착증 극복이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 잘 지금은 못 풀고 있지만 유전학이 발전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은 그게 어떤 뭐 주사나 그런 거나 약물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연구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암과 치매는 약이 나올 건데
예. 예.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있는데 협착은
약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협착을 제가 책에 병인이 있는데 협착의 병인을 보면은 내가 쓰는 방식에 따라서 그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는 방식의 요소가 훨씬 더 크거든요. 내가 행동하는 방식. 그 행동하는 방식의 제어가 없이 그거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리를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라기보단 미세 진동인데요. 그게 조금 책에 보면 자세히 써 있는데 네. 우리가
우리는 책을 안 볼 거예요.
아.
선생님
최대한
안 본다고 해줘야 돼요. 우리 책을 안 읽을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허리 퇴행 3단계에 대한 이론인데요.
예.
이게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하시면 그 나쁘다는 게 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 사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 디스크가 좀 나빠집니다. 디스크의 수분이 좀 디스크가 좀 늙어요. 디스크가 그것 중에서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게 디스크 아니에요? 디스크.
예. 예. 탈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늘어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 뭐 늘어나진 않는데 디스크 자체 수분만 빠져서 가라앉는 분들도 있거든요. 1단계는 디스크 자체의 퇴행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디스크 자체가 퇴행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2단계에서 이게 높이가 낮아지니까 유격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유격이 생기면 흔들립니다.
허리가 뼈하고 예, 뼈 사이가
높이가 디스크가 원래 높이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 유격이 생기니까
네.
미세하게 흔들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미세한 흔들림들이 쌓이니까 그걸 잡으려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근육들이 생겨버리는 예. 거예요?
근육에 인대가 줄어요. 그러니까 인대가? 높이가 더 낮아지면서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보통 모든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의 퇴행성, 손의 퇴행성 관절염 생기시면 손 마디가 커지잖아요. 뼈가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주변에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예.
똑같이 이게 낮아지니까 흔들리니까 잡으려고 인대가 두꺼워지는데 척추에선 그 안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특별한 증상이 생깁니다. 관절이 아프지만 이거는 다른 관절이랑 다르게 신경이 눌리는 거에 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거랑 좀 다른 특별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예.
아까 요거를 뒤집어 볼게요. 책에서는 이걸 좀 더 심기한데 뒤집으면은 그럼 안 망가지려면은 최초에 충격이 없어서 허리에 퇴행이 없어야겠죠.
네. 예.
또 이게 조금 낮아졌더라도 미세한 흔들림이 안 생겨야겠죠.
예.
스트레칭을 한다고 칠게요. 근데 스트레칭을 할 때도 몸의 중심을 잘 잡고 밸런스를 잘 잡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이 되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기울인다고 칠 때 어떤 분들은 허리는 호흡 조절을 잘해서
예.
허리는 안 기울어지면 상체만 기울어지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허리가 확 꺾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똑같은 스트레칭이지만 허리에 떨어지는 힘은 왕창 다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이 좋냐 그러면은 이 동작을 내가 전문가한테 배우면 어떻게 배울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모든 운동을 배우러 가면은요. 일단 자세를 가르칩니다.
예. 네.
그리고 호흡을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절대 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부드럽게 그 자세를 익숙하게 하는 걸 한 다음에 그의 몸에 익으면 점점 더 강한 동작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모든 예, 운동을 예. 이렇게 티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칙이 살아있게 운동을 하면 그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서 뭐 협착증이 심한데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허리라는 거는 안 아프게 움직이려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허리가 아프지만 얘가 기능이 없으면은 머리랑 팔이 이렇게 무거운 게 있는데 여기 힘 다 떨어지면은 못 견딜 거 아니에요. 70년이나 서 있는데.
그러니까 예.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해서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된 거는 걷는 거에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네.
앉았다 일어났던 열 번만 해도 다리 알배잖아요.
예.
한 시간 걸어도 다리 알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 근육은 별로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걷는 거 자체가 근육을 별로 많이 쓰지가 않아요.
예.
그 근육을 많이 안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뇌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서 에너지 로스를 아. 적게 균형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자세가 좋다는 거예요. 뭐. 자세가.
예, 뭐 예를 들면 아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걷는 거 3, 4살 돼야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힘은 일어설 때 충분한 거예요. 이미. 일어설 수 있으면. 그건 뇌가 몸을 팔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시행착오로 계속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내 몸에 힘을 줘야 내가 균형을 잡는다는 걸 예. 학습한 결과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저절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죠.
네.
이게 생각하면 두발 자전거랑 똑같아요. 두발 자전거 처음에 배울 때는 막 꼬라박고 넘어지고 이거 어떻게 타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달 타고 나면 저절로 타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걷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때 학습이 돼 있는 건데
감각으로
예, 감각으로 학습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예.
이 학습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 흔들흔들거리게 학습이 돼 있어요. 그럼 수명이 줄겠죠. 협착이 생기겠죠.
원래는 내가 잘 걸었는데 원래는 허리를 많이 안 쓰게 움직였는데 노화에 의해서 약간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예예.
그래서 인대가 잡아주는 거라면서요.
예예.
근데 그런다고 감각이 달라집니까? 감각은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감각이 있는데 입력된 감각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로 설명을 드리면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것도 책에 있는 그림인데요.
네.
협착이 되면은
굉장히 책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협착이
그래 되면
협착이란 게 이런 병이거든요. 아까 그림에서처럼 황색 인대가 주로 두꺼워져서 신경이 눌리는 병이에요.
인대가 커져서 눌린 신경을
예,
누르는.
예, 아까 말씀드린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니까
예.
그걸 잡아주려고 인대가 과증식을 하게 되고 그 안으로 신경이 지나가니까 신경이 눌리게 되는 게 협착의 기본적인
예.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눌리니까 저절로 숙이겠죠. 반사적으로. 그럼
안
우리가
아프려고 안 아프려고.
예, 반사적으로 실은 이게 통증이 크지가 않아서요.
예.
그냥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것 같고 저절로 숙여진다는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숙이게 되거든요.
네.
이게 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접히겠죠. 허리가 근육이. 숙여지니까 이 근육이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접히겠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근육은 자동 수축하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을 주어서도 수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세 변화할 때 뇌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선행 수축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선행 그 뭐 선생님들도 한번 네.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손에 힘을 주면 저절로 뱃속 깊숙한데 저절로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힘을 주면은 힘을 뺐다가 힘을 주면은 이게 0.03초 내가 행동을 예측해서 선행 수축을 하는 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숨 쉬는 것처럼.
예예.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사라고 보시면 반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0.03초기 때문에 거의 동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주 깊숙한 곳에 약해 힘이 들어가는 게 조금씩은 느껴지기 시작해요.
밖에 있는 왕자 새겨지는 복근 이거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안쪽에 예, 있는 거예요.
제일 깊은 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림 보면 제일 깊은 데 있는 거거든요. 이진우 선생님은 약간 희미하게 힘들어하는 느낌 드세요?
예.
예. 그게 겉에는 힘이 안 들어가고 속만 수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팔에 힘을 줄 때 자세를 변할 때 이게 계속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협착이 돼서 이렇게 접어지면은 이 자동 수축이 일어나도 수축이 안 되겠죠.
네.
접혀 있으니까. 이게 힘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거예요. 뇌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얘한테서는 정보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가 없이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다른 걸 더 긴장을 하겠죠.
예.
얘 힘을 다른 걸로 대신해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지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효율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저환경에서 걸을 수 있게 몸이 적응하는
예.
거군요.
예. 그러면은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접히는 것 때문에 이걸 운동 감각 기억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예. 기억 상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감각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봄에 감각이 예민해지면은 내 몸을 10단기어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몸에 감각이 떨어지는 건 경운기처럼 요새 경운기도 단수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예.
3단기어로 덜컹 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르신들을 볼 때 그런 느낌 많이 들잖아요. 어르신 별로 힘도 없으시고 되게 다칠 것 같은데 몸 되게 팍팍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기어가 개수가 줄어서 몸이 팍팍 움직여지시는 거예요.
협착이 조금씩 진행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 예. 진짜 예. 조금 아팠어. 살짝 예. 인대가 살짝 늘어나서 신경을 살짝 건드렸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살짝 불편해서 몸을 조금 이렇게 숙이게 됐어요. 예, 그럼 거기 또 적응했어요. 그럼 예. 말씀하셨던 감각이 그게 떨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좀 더 인대가 꺼워지고 그래서 더 숙이.
악순환이네요
그러면.
예, 악순환인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허리 자체를 아까 구성 3요소가 근육이랑 뼈랑 뇌가 3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뼈를 고치는 건 수술밖에 안 되고요. 진통제는 뼈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눌려있는 상태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약물 예. 주사 시술은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속근육을 강화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속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뭐 코어 운동하고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코어 운동하면 강화가 되는데
네.
그 겉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세게 같이 수축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 겉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는 순간 허리 힘은 더 많이 가요. 그 겉에 있는 근육들 엄청 세잖아요.
예.
그 속에 있는 걸 강화하려고 겉에까지 쓰면 겉에가 훨씬 더 강화되겠죠.
예.
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훨씬 더 큰 힘이 가버린다고요. 그 속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만들긴 한 건데
예.
일반적인 의미의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으로는 속근육만 수축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속근육만.
기를 겉근육을 같이 기르면 뭐가 문제라고 하셨죠?
기르는 과정에서 허리가 망가집니다. 허리에 훨씬 더 큰 힘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워낙에 코어가 괜찮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 뼈에서 아주 여유가 많고 아주 괜찮았던 사람은 코어 강화 운동을 해서 겉까지 강하게 만들면은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좋은 몸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미 허리가 좀 약해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이
예.
이 속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겉근육 운동까지 하면 그거 과정에서 허리가 더 망가져 버린다고요. 원래 깨끗했던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좀 힘이 들어가더라도
예.
이게 버텨지면서 그 운동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워낙에 이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속근육만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겉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허리가 상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이걸 우선적으로 환자분들 시켜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운동선수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코어 강화 운동하는 게 허리에 좋은 게 맞아요.
예.
그분들은 구조가 원래 멀쩡하니까.
한번 삐끗한 허리로는 저거 운동 자체가 안 된다.
그런 거 하면은 득보다 실이
많아요.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새는 재활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코어 안정화, 그러니까 코어 강화 운동이 옛날에 재활의 트렌드였던 게 맞는데
예.
요새는 뇌를 훈련하는 게 재활의 트렌드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뇌 감각 기억 실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왜 흔들리게 협착이면 왜 흔들리게 되고
네.
우리 감각이 왜 훼손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협착이 있는 게 원인이신 분들 협착이 원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협착이 원인이신 분들은 협착을 신경을 안 눌리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허리를 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예.
우리가 반사적으로 있는 오토 자동 수축을 할 때 이게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편해야 돼요. 일단
물리적으로.
예, 일단. 물리적으로 편하는 거고.
돼.
안 아픈 거랑은 약간 다른데 편해야 됩니다.
예.
평증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펴놓는 게 더 중요하고요.
네, 허리를 핀다.
예. 편다. 편한 게 아니라 예. 펴다. 스트레이트.
예, 아까 이렇게 숙여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펴져 있는 상태가 예.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꾸부정하게 걷고 있으신 분이면은 복행근에서 오는 기억은 없어져 있잖아요. 복행근에서는
그렇죠.
기억은 없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데 힘을 주고 어르신들 걷는 거 보면은 다리가 걷는 게 아니라 팔이 걷는 분들 많으세요. 팔만 엄청나게 치는 분들. 그분들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이걸로 막 균형을 잡은데 그럼 몸이 엄청 흔들리니까 허리 빨리 나가겠죠.
예, 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필 수 있게 만들고 이 균형 이 똑같이 쓰는 동작을 하는데 상체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합니다.
힘을 빼는 연습을 한다고요?
힘을 빼는 거 보통 근데 힘을 빼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행근을 못 느끼는 거를 상체에 힘을 주면서 균형을 잡는 걸로 보상하기 때문에 원래 걷는 패턴이. 그래서 몸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허리가 약간 망가진 분들이
예, 예.
다른 근육을 써서 자꾸 보완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면 몸통에서 균형을 되게 잘 잡으면 팔, 다리 힘 하나도 안 주고 걸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균형을 못 잡으면 얘네들도 힘을 주고 막 쳐올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힘을 빼는 게 재활에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힘을 빼서 이완을 하는 거. 힘을 빼고 힘을 빼서 이완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념 운동이라고 해서 일어선 상태에서 몸에 이완을 하고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겠다라고 생각만 하면은요 저절로 체중이 실립니다.
아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러니까 쓸데없는 근육의 습관을 지우는 역할이네요. 원래 코어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거기서 움직이게 되면은 아까 자세 변화가 일어나면 자동 손에 힘을 줘도 자동적으로 복행근이 수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느껴보셨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거기서도 생깁니다.
예.
체중이 이동하게 되면 복행근이 자동 수축을 해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의 밸런스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체의 이완, 상체는 이완이 돼 있고 복행근만 선택적으로 수축한 원래 내가 어렸을 때 계속했던 팔다리에 힘을 빼고 하체만으로 균형 잡으면서 우리가 걸음마를 배웠던 아기의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뇌의 그 균형 잡는 패턴 여긴 다 힘이 빠지고 속근육만 힘이 들어가 있고 내가 움직이려는 의사를 가지면 그렇게 움직여지는 패턴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말은 그럼 처음에 우리가 아주 정상일 때는 걸음을 걸을 때
그냥 힘 없이 힘을 안 들이고
편안하게 아주 완벽하게 걸었는데, 잘 걷는데 그 걷는 건 사실은 배에 있는 근육이 잘 작동을 해서 걷는 거였다.
원래 그렇게 걷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할 때 배를 많이 써서 걷는 거 형태이기 때문에 호모 에렉투스 인간이 두리족 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끼어들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간신히 좀 정리하고 있구만.
아, 예, 예, 예.
그런 거였는데
예, 예, 예.
어떤 뭐 충격이나 뭔가에 의해서 허리를 다치기 시작하면 그 프로그래밍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배에 힘 주는 게 약해지거나 사라지고 근데 걸으려면 어딘가는 힘을 줘야 되니까 상체에 어색하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도망가지고
하는 일이 악순환이 되니
네네.
그 상태에서는 잠깐 더 이상 자꾸 더 그렇게 악순환이 되지 마시고 일단 오셔서 망가진 옛날 프로그램을 다시 떠올려서 옛날에 걸었던 그 기억이 근육에 장착되도록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말인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선생님. 더 말씀드리면 안 되시고요.
조금 틀리는 게 넘어갔다.
아니 그러면 힘만 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면 일단은 힘을 빼야
나쁜 걸 빼야 나쁜 걸
그래야 없애야 새로운 프로그램이 입력되니까 힘을 빼라고 하는 거지. 아. 그만 내 말이 맞죠?
아, 맞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원래 기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만 빼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빼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서 있는 거 보면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체력을 좀 쓰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젊으면 젊을수록 서 있는 것 가지고 체력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두 분들은 똑같이 서 있는다는 동작을 하는데 그 밑에 동원하는 힘들은 달라요.
그러겠지. 예.
그러면은 나는 서 있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동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걸 힘을 빼야지 생각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톤 자체를 낮추고 인지적으로 그걸 노력을 그러니까 보통 제일 쉬운 말 명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 말씀 제일 쉬운 예는요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잘 배우려면은 핸들을 살살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핸들을 살살 잡으라는 원래의 뜻은 전체적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여유롭게 지면을 잘 느끼게 핸들을 살살 잡으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세게 잡고 손만 살살 잡으면 손은 살살 잡은 거긴 한데
그렇죠.
여기 손을 살살 잡은 거잖아요. 어, 이것도 그렇죠. 손을 잘 잡은 거긴 하잖아요.
네.
힘 빼기가 어렵다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가 서 있는 거라는 기본적인 의식에서 따라오는 프로그램 다 온 된 다음에
예.
이걸 힘을 빼려고 요만 하는 거죠.
어.
이거 자체가 낮아져야 돼요. 이거 자체가 낮아져야 됩니다.
야,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렵겠는데요. 네. 긴장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안돼
뭐 의식으로 나는 아무것도 힘을
근데 예전에 된다. 잘 걷다가 다치는 바람에 예전에 걷는 게 잘 안 돼서 생긴 이 악순환을 다시 힘 빼고 명상해서 예전에 그 걸음걸이를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다친 것 때문에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요 다시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픈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가 처음에 나와요. 통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증을 가지고 통증에 의한 재앙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허리 아파서 여기 안 되란 생각을 버려라.
아 그게 그걸 버리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버리는 게 첫 번째고
난 다시 5살로 돌아갔어. 허리 다치기 전이야. 아프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아니야 난 안 아파.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생각 자체에 밑에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내가 힘을 빼고 걸어야지라는 식으로 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예 그냥 완전한 이완으로 몸 자체, 뇌 자체 창을 열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거고, 제가 오늘은 언더스탠딩에 좀 약한 버전을 얘기하는데 네, 네. 제 심한 버전이고요.
예,
실제로
예.
나쁘신 분들한테 예, 해당하는 예. 버전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가 다쳐서 잘 안 될 것 같을 때 이거를 내가 운동 일반인들은 이걸 운동으로 극복해야지 하면서 더 강한 운동을 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무용담이 너무 많거든요.
예,
아팠는데 운동을 했더니 이게 안 아파졌다.
근육을 단련하는 거야 원래.
근데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게 뭐 그분이 그 안 그런데 괜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운동 그 강한 운동을 할 만큼의 속근육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분이고 그 운동하면서 추가적으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견딜 정도의 허리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으셨던 분이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내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걸 따라하는 건 매우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일단 아프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내가 일을 못 하라고 하면 주사 맞고 약 먹어야죠. 그건 당연한
예.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아주 심각한 단계가 넘어가면은 내가 아픈 거는 일시적인 신호고 내가 마비가 온 게 아니고 뭐 감각이 없는 거 아니고 팔다리 덜렁덜렁거리는 거 아니면은
예.
저절로 나아지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내 몸의 균형을 잘 찾아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하셔라. 제가 책 공부도 하겠습니다. 아. 책에서 앉기, 서기, 걷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성기가 지나면은 내 몸에 무리가 가장 적게 가게 가장 효율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요.
예.
가장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인 걸 해서 안 아프게 만들고 이게 도닦는 것 같아서 답답하긴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안 아프게 만들고 그게 좀 나아지면 활동량을 늘리는 단계를 가셔야지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골프 치다가 아프셔서 병원 와서 주사 맞고 언제 골프를 또 질까 물어본 그게 아니라 골프 치다 많이 아프시면은 많이 아프면 주사를 맞는 거고 많이 아프지 않으면 충분히 쉬고
쉬어서 일단 통증을 없애라.
예, 내가 일단 기본 일상생활하는 거 정도에선 통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되고 다시 골프를 치러 가시는 게 맞는 거겠죠. 맞지,
그렇죠.
의사가 MRI, 뭐 엑스레이 몇 개 보고 증상 보고 끼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안 아파지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골프까지 칠 수 있는 몸으로 스스로 만드는 식으로 자기를 관리하시는 분은 늙어서 고생을 안 하신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지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예. 그동안의 나쁜 뭔가 습관이나 뭐 때문에 허리가 조금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단 자연스럽게 움직이라면서요.
예예.
힘을 빼고
일단 쉬고
쉬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근데 내가 통증이 살짝 있었는데 이걸 안 아프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살짝 숙이는 게 안 아파.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게 그 말씀드리니까 환자분들 제가 얘기를 들으면 코어가 약하신 분은 아는 방법 되게 쉽습니다.
예.
딱 일어섰는데 배가 앞으로 밀리게 쓰시거든요. 딱 쓰면은 우리가
배가 밀리게 쓰는 게 어디죠?
우리가 정면을 나오게? 보고 딱 쓰면은 원래 손은 약간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해부학자에서 이렇게 옆으로 내렸다가 팔을 이걸 앞으로 돌리면 팔은 약간 앞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옆으로 돌린 게 이게 평형을 딱 맞춰서 옆으로 붙이고 윗팔만 회전시키면 팔은 앞으로 나옵니다. 몸은 스트레이트로 서 있으면. 이게 머리의 무게를 척추뼈만 다 받는 게 아니라 복횡근이 나눠 가져서 쓰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쓰라 그러면 손이 주머니인데 딱 가 있고 배가 앞으로 밀려요.
아, 배불뚝처럼 이렇게 앞으로
밀립니다.
근데 중년 아저씨들이 주로 그러는데
그거 밀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대부분 코가 약해지신 거고요. 저절로 이게 풀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못 잡아 주니까 앞으로 풀려 버리는 거거든요.
코는 관계 없고.
예.
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체크하게 내가 섰는데 종아리에만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배가 앞으로 밀린 겁니다. 체중이 뒤에 가 있으니까 종아리에만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은 머리랑 팔이 체중의 20%인데 허벅지에도 힘이 좀 들어가고 종아리도 힘이 들어가야지 앞뒤로 힘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섰는데 내가 허벅지 힘이 하나가 안 들어가고 종아리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면은 허리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일상적으로 섰을 때 허리뼈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얘긴 그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환자분들 제일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은 동작을 할 때 이준호 선생님한테 퀴즈 낼게요.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을 많이 쓰면 오래 살까요? 적게 쓰면 오래 살까요?
똑같은 동작을
힘은 적게 써야 돼. 뭘 하든지
예, 적게 써야 오래 삽니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힘을 적게 쓰고 쓰라 그러면 불편하다 그러세요. 힘을 많이 쓴 게 익숙한 거예요. 배를 내밀고 쓰는 게 익숙하니까 이게 편하다고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편함이랑 내 몸이 효율적으로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내 몸의 편함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적으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게 그겁니다. 한 30분만 앉아있어도 뇌는 우리가 앉아있다는 걸 사실을 까먹습니다. 30분만 앉아있어도. 앉아있다는 사실을 원래 서 있는 걸 기억하다가 앉은 거면 앉은 상태에 적응하려고 뭔가 받쳐주는 힘이 추가로 더 쓰는데 그걸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이게 원래 상태인가 보다 하고 조절을 해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30분 이상 앉아있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원래 했던 걸 까먹는 식으로 뇌가 이렇게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활 습관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게 균형 있는 자세이고 내 몸에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자세인지를 조금만 이해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걸 지키려고 방어를 하시면은 협착이 오는 확률을 당연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쓰는 양이 줄어드니까.
훔칠 때도 힘 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 힘 빼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다 싶으면 세길병원 가지 말고
예,
집에서 힘 빼고
하는 건데
책을 한번 보시는
거죠. 목욕하고 이제 편안하게 해라고.
근데 예.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힘 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힘 빼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되게 코어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게 골프예요. 무슨 예. 뜻이냐면은 이렇게 그림 보시겠지만 얘가 잡아주고 있어야지 척추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스윙하는 동안 이게 약간이라도 접히면은 에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골프에서 힘을 빼라는 거는 얘 빼고는 이거는 힘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아,
이것까지 빠지면은 허리가 꺾여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골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이외에 불필요한데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중심으로 움직일 정도로 다른 데에 다 힘을 빼고 빼는 밸런스를 만들면은
예.
만들어야지 에이밍이 안 흔들리고 공이 딱 나가는 건데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서 흔들려서 공이 안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힘 빼라고 하는 거고 저도 맨날 힘 빼라고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스코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이기는 거에 너무 집착하면 힘이 들어가서 미스샷 나잖아요. 그 골프에서 힘을 빼라는 건 정신적 긴장까지 같이 풀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허리 다친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심지어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자세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치료법의 시작이라는 건 되게 놀랍네요.
근데 약간 상식으로는 뭔가 내가 근육이 너무 없어서 그런가.
아,
그런 환자분들 살짝 드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못 걸으신 분 중에 다리통이 두꺼우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다리통이 두꺼우면 힘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 못 걸으니까 다리에만 힘이 가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균형을 못 잡아서 못 걷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진짜로 근 감소증 있으신 분들은 일어서질 못해요.
아예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어서는 게 다리에 힘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 진짜로 다리 힘이 떨어지신 분들은 일어서지를 못하지 걷다가 앉지 않아요.
예.
진짜로 다리에 힘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 일어설 때 정말 힘들게 일어서세요. 다리 힘이 없으면 붙잡고 일어서는데 균형감각이 좋으신 분은 2, 30분 걸어요. 쓰는 건 힘들어하지만 최소 10분 이상은 걷습니다.
근육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경우는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분은 힘이 없어서 못 걷는 게 맞아요. 진짜로 힘이 없어서 못 일어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예.
되게 예외 많지는 않으신데 근데 내가 일어서는 건 잘 일어서는데 못 걷는 건 힘이 없어서 못 걷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네.
저리고 땡기고 아프니까 힘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힘이 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힘이 안 들어가서 아프다라고 못 걷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면
약한 게 아니다.
원장님 그러면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다.
요즘 예. 뭐 뛰기 걷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거 할 때도 그럼 힘을 빼고 최대한 힘을 빼고 이렇게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뛰거나 걷는 게 중요합니까?
코치님이 허리한테? 그렇게 코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가요?
그 잘 안 돼요.
코치님이 그렇게 가르치실 텐데요.
힘을 빼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코치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어깨 힘을 빼.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를 배우실 때요.
예.
호흡법이랑 자세밖에 안 가르치고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밖에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효율적인 움직임이 된 다음에 파워를 내는 거지. 그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파워는 대부분 잘 냅니다. 근데 효율적인 움직임이 안 되기 때문에 파워를 못 내는 건데
예.
효율적인 움직임이 안 되는데 파워 연습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힘 빼는 요령이 뭡니까? 힘 빼라고 하는 게 안 빼질 때
아.
어떻게 하면 힘이 빠져요?
요령은 보통 아니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지기능 치료에서는 통증에 제어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힘을 빼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저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예.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힘을 빼겠다는 생각조차
없애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 무게 중심은 어디쯤 떨어져 있고 내 머리와 팔의 무게는 내 척추보다 뒤에 떨어지는지 앞에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자꾸 느끼는 연습을 하면서 내 몸의 감각을 자꾸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완이 됩니다.
집중하면 오히려 막 그쪽으로 신경 쓰고 막 힘들어가고 그러지는.
아니 느끼려고 하죠. 선생님께서 선생님 배꼽 위에 뭐가 붙어 있는지 느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배꼽에 신경이 자꾸 가죠.
아니, 신경인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감각을 다 죽여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아, 배꼽으로만 가지.
아 그렇게.
다른 감각을 다 죽이는 것과 이완이에요.
뭔가 하나에만
그걸 느끼려고 하면 다른 감각에
오 유용하겠다
죽여야 되면 다른 감각
어쨌든 힘을 빼려면 내 왼쪽 귀에 뭐 무슨 어떤 느낌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
약간 아프기 시작한 사람이 힘을 빼면 안 아파집니까? 아프긴 그대로 아파요?
아 힘을 빼면 아니, 그러니까 통증이 환자들은 줄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것만 해도 줄어 안 아파져요.
그것만 해도 줍니다. 그걸 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내가 첫 번째 아파서 못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움직여지고 움직여봤을 때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통증을 이완하는 그 인지 기능 치료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것만 해도 대부분 덜 아파집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아플 때 진통제를 드시지 마시고 긴장을 푸시면 진통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실제로 드립니다.
진짜로 그래요?
당연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맞는 진통제 중에 대부분 뇌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내가 긴장을 푸는 것도 뇌에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보니 그러네. 그러면 이 두꺼운 책 300페이지가 결국은 힘 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근데 그럼 그 관점에서 내가 일상생활 내 이 힘 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도달하는 이 힘 빼는 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늙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가 어떻게 생겨 있고 허리의 노화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코어 인지 자체를 실행하는 방법을 한 챕터에 담아놨고요. 그럼 이거를 진지하게 실행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야겠지만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일상생활이 어떤 건지 앉기, 서기, 걷기, 달리는 건 어떤 식으로 달리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그런 예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를 얘기해줘야지. 안 그럼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아, 뭐 보통
얘기해.
하마터면 책 읽을 뻔했네.
책 내용이 약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선생님, 그냥 호흡법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보통은 뭐 흉쉬고 뭐 단전호 뭐 흉과 호흡 뭐 보통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힘 빼는 거랑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은 복식 호흡이 힘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복식 호흡이?
예, 왜 그런 복식 호흡인데 서서 힘을 빼는 건 아니고 마음을 가라앉힌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를 크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복부를 크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부곡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마음의 긴장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화하셔서 주변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숨을 아주 천천히 크게 내쉬었다 들이쉬었다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누구나 금방 느낍니다.
천천히 흉식 호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호흡은 흉곽 호흡이랑 흉식 호흡이란 말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권하는 건 흉곽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은 보통 이렇게 얕은 숨을 쉬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놀란 상태에서 몸에 아주 놀란 상태에서 복부엔 힘을 아주 강하게 주고 어딘가 도망가야 되는 상태. 아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이는 보통 반응이고요. 교감신경이 매우 활성화됐을 때 보이는 반응이고요. 일반적으로 환자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어디서 들어봤을 얘기는 흉곽 호흡을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흉곽 호흡은 뭐냐면은요. 코어 자체는 복행근 자체는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할롱이라고 배를 좀 당긴 상태에서 좀 살짝 잡아준 상태에서 흉곽 전체를 360도로 회전 키웠다가 줄였다. 그러니까 밑에는 당기고.
밑에는 배가 안 나오고 가슴이 커지게.
큰 숨을 하는 거죠.
가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360도로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배까지
돼. 다. 배는 가만히 있고 등까지. 360도로. 배는 단단하게 잡혀 있고.
이렇게 되는 느낌이.
보통 이게 필라테스에서 하는 호흡이고요. 호흡을 크게 가져가면서 약간 부교감도 약간 활성화하면서 허리 자체에도 힘이 좀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칭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일 좋은 호흡은 흉곽 호흡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길게 호흡하면 되는 거잖아요.
길게. 아랫배를 살짝 당기는 느낌을 주시고 등까지 같이 핀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뒤로.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밀려버리면서.
예. 아, 이렇게가 아니고. 아.
예. 360도로 와. 근데 아랫배는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복식호흡은 아닌 거예요.
예, 복식호흡은 아니에요. 복식호흡은 체중을 실은 상태도 복식호흡 이렇게 됩니다.
예.
허리 박살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복식호흡은 보통 앉아있거나 수행하거나 마음을 가라앉힐 때 치료적인 의미가 있으세요. 오늘 회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누워서 복식호흡을 한 3분만 하시면은 누워서 복식호흡 3분만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좀 덜 받으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예. 생각하시는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아까 스트레칭 할 때는 주로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살짝 당기고 360도 알아 이렇게 흉곽 호흡이 도움이
예.
되고요.
예.
책에 보면은 그 제가 그 요가 전문가가 한 그 네. QR 링크를 달아놔서 그러니까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그 허리가 아파서 주로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 들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네. 그거라고 하니까 보통 그거 진단 받으시면 병원 다니고 대개는 진통제 먹고 안 나으면 뭐 수술하기 전에는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는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냥
다 아파요.
그냥 데리고 사는 거고요. 그냥 뭐
한 번씩 주사 맞으세요.
너무 많이 아프시면 오세요. 주사 맞고 그러다 그런 거예요. 뭐 그 흰머리 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리에 흰머리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거래요. 그래서 가서 그냥 아프면 진통제 맞고 뭐 오시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아파서 병원 가는 건 주사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요. 진통제를 진정제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많이 아플려고 많이 아플 때 안 움직일 때 주사를 맞는 건 괜찮은데 주사는 이걸 넓히는 약이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니다.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사는 오래 가봤자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고 좀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주사 맞아서 덜 아플 때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주사를 맞고 통증을 일단 없앤 후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 주사를 맞고.
조금 나아졌어.
아,
그럼 뭘 해야 돼?
첫 번째, 운동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운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운동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변에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운동해야 났는데 아파서 못했으니까 주사 맞았으니까 덜 아프니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운동하는 습관 있는 사람 안 아팠던 게 맞는데 운동 이미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운동하던 사람이 되려고 운동을 한다고 원래 운동하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여서 일상생활 전반이 안 아파지기 전까지 운동하지 마세요.
네. 운동하지 마라.
예, 일상생활 전반이 안 아파지고 나면은 그다음에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처럼 부드럽게 내 몸의 균형을 잘 잡는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진통제 주사를 맞았으면 잠시 후면 일상생활에 안 아파져요?
보통은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줄여진 정도지 안 아파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보통은 그냥 슬로우 워킹 하라고 말씀드려요. 슬로우 워킹. 천천히 걷는 거 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힘 빼고.
예, 아주 천천히 몸의 균형을 몸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한 발이 떠 있는 순간 이 다리로만 가지고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균형 잡는 연습이고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거고 몸의 밸런스를 잡는 연습이 돼요.
그 복횡근 강화 훈련이에요, 그게?
네, 그게 복횡근 강화 훈련입니다.
예, 예.
보통 우리가 복횡근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은 줄넘기 할 때 제일 많이 느끼거든요.
아, 그런가요?
줄넘기 할 때 배에서 뭐 받쳐주잖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있지 않으면 네. 머리랑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안 받쳐주면 허리 결단 날 거 아니에요.
뭔가 하겠지.
뭔가 하는 보통 생각을 해보면 다 받쳐줍니다. 한번 뛰어보면 바로 알아요.
예.
근데 그게 걸을 때도 그 힘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그럼 제일 나쁜 습관이 뭐예요? 제일 나쁜 협착 이 허리를 망가뜨리는 제일 나쁜 순간. 이건 진짜 하면 안 돼.
온 국민이 이걸 정말 열심히 하는 순간 어. 미안하지만 세길병원은 문 닫아.
그럼 난 지금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은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 제가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달리기. 그러니까 40대부터 어. 러닝하는 습관 가지시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러닝. 그냥 허리 안 아프니까 저절로 코어가 생겨요. 러닝을 하면.
50대 중반에 들으면 어떡하지?
50대는 괜찮아.
늦어도 50대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40대에 시작하는 걸 제일 권하고요. 예. 보통 50대에는 시작을 아, 하셔서
하고.
이게 그 달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네. 뭐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받쳐주는 그 근이 허리를 받쳐주는 그 근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받쳐주면은 우리가 허리가 결국 뭐 하는 거야? 머리랑 팔 받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달릴 때 그거 받치는 애가 자꾸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자꾸 그걸 가동해서 그걸 쓰는 게 뇌에 아. 자꾸 프로그램이 되면은 뇌가 아 내가 움직일 때도 이게 자동적으로 수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줄넘기를 해도 되겠네요.
아, 줄넘기 해도 되는데요. 보통 줄넘기가 오래 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서 줄넘기 하셔도 괜찮아요. 좀 젊으신 분들은 줄넘기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복싱 선수들 줄넘기 하잖아요. 그거 왜 줄넘기 하겠어요? 아. 코가 강해야지 몸이 안 흔들려야지 그러네.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 이게 안 흔들려야지 파워를 실을 수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발로 한다고 그러는데 줄넘기 열심히 하잖아요. 코어 강화 운동이에요. 최고의 코어 강화 운동이 줄넘기인데 줄넘기는 좀 힘드니까 러닝이 조금 더 강도 조절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허리를 고생 안 하려면 젊을 때 줄넘기하고 뛰고 하는 거.
네, 뭐. 언제나 과한 건 안 좋으니까 제가 40대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노화가 시작이 될 때는
하면 병원 안 올까 봐.
근데 뭐
과하게 해야 돼. 과하게 해야 되는 건데.
40대 50대가 되면 자연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이 되죠. 자연적인 노화분에 대해서 저항해주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원래 40, 50대 전까지는 심혈관계 문제가 잘 안 생겨요. 40대 넘어가면 이제 심혈관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삶의 질을 위해서 40, 50대에는 그냥 가벼운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그 보통 네. 환자분들 중에서 꼭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도 10km 이상 뛰라는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보통. 뭐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건 한 5에서 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한 네. 10km까지 그 이상을 보통 얘기하는 사람은 프로 선수도 거의 없거든요.
하프 뛰고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보통 그거는 보통 추천 안 합니다. 보통 하프까지 뛰는 거는 보통 네. 결국은 네. 모든 노화에서 많이 쓰면 빨리 늙어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빨리 늙기 때문에 뭐 성취감을 위해서 좀 해보실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러닝이 가장 좋은 운동인 게 맞고요. 근데 러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슬로우 러닝을 언제나 같이 하시면서 러닝의 균형점을 잡으면서 최소한으로 뛰는 게 잘 뛰는 거지.
100년 동안 써야 되니까 허리를.
야, 진짜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요 책의 내용을 가능하면 얘기 안 할까 하는 원장님과 어떻게 하면 책을 안 읽고 싶어서 내용을 끌어내려고 이 진행자들 간에
대충은 같아 코어는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힘을 빼고 그 운동 감각을 키우는 그런 거잖아요.
몸이 회복되는 건 좀 다른 거다. 몸이 회복되어야 이제 완전히 낫는 건데 우리가 허리 아픈 거는 그냥 진통제 맞으시면서 그냥 평생 데리고 살아야 돼요라고 하는 게 회복이 안 돼서 생기는 일인데. 회복을 하게 하려면 예전처럼 운동 열심히 해서 재활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만드셔야죠. 이게 아니라 얘기했지.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움직이는 거였지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그 느낌을
그러니까요.
힘을 뺀 상태에서 명상으로 찾는 방법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야, 과연 특이해. 정형외과 의사가 할 얘기인가 싶을 만한
충격적 레시피.
이건 테라피스트가 할 얘기인데 이게 심리치료사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허리 그 정형외과계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진짜 환자들한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으면 이렇게 자잘한 글씨로
내가 봤을 때 그냥 요거 이거 읽으세요.
환자들이 말 그렇게 안 들었나 보다. 환자들한테 하고 싶은 잔소리를 그냥 책에다 가득 담았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세길병원의 이대용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